난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또다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담배라도 피고 있지 않다면 긴장되고 떨려서 견딜 수 없었다.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꼭 잡아야 되는 기회이기도 했다. 불안함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진에서 봤던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며칠 전 과도한 빚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내게 한 사람이 접근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온다면 그중 20%를 내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고작 20%지만 그 액수만 해도 빚을 갚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많았다. 보나마나 위험한 일이겠지만 이대로 가다간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큰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난 그만 그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다. 물론 착수금 일하면서 나에게 내밀었던 현금 뭉치가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 사람의 설명은 간단했다. 특정 시간 공원에 가서 앉아있으면 중년 남자 한 명이 다가올 것이다. 그 남자에게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 주면 끝이다. 단, 무조건 돈을 먼저 받고 나서 물건을 건네야 한다. 또한 상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니 나 역시 아무런 말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물건이란 게 어떤 건지 대충 알 것 같았지만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다. 찜찜하긴 하지만 이번 일만 잘 끝나면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였다. 멀리서 사진에서 봤던 중년의 남성이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난 모자와 마스크를 고쳐 쓰곤 똑바로 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겉으론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남자가 다가오길 기다렸다. 잠시 후 중년의 남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내 옆자리에 앉았다. 미리 이야기 들은 대로 남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법 묵직해 보이는 가방을 내게 내밀었다. 나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돈을 받은 뒤 테이프로 단단히 봉개진 상자를 건네었다. 제법 묵직한 것이 내가 생각한 그것이 맞는 것 같았다. 내가 내미는 상자를 본 중년 남자는 약간 주저하다가 물건을 받았다.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입만 살짝 열었다 닫았을 뿐 말을 하지는 않았다. 가방 무게를 가늠해 본 나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공원을 빠져나갔다. 이제 이 가방을 공터에 세워진 차 안에 실어놓으면 끝이다.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 통장으로 약속한 돈이 들어온다. 난 잠시 동안 이 돈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칠까 고민도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괜히 욕심 부리다가 어떤 꼴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냥 얌전히 받을 것만 챙기는 것이 뒤탈이 없을 것이다. 미리 지시받은 대로 트렁크에 가방을 실어놓고 차 키를 자동차 아래 숨겨놓았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목이 말라왔다. 난 일도 끝났겠다. 캔맥주라도 사가지고 갈 생각으로 편의점을 찾아 나섰다. 홀가분한 기분으로 걷고 있던 그때 갑자기 눈앞에 조금 전 중년의 남성이 나타났다. 그 중년의 남성은 날 찾으려 열심히 뛰어다닌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날 죽일 듯 노려보고 있었다. 설마 물건이 잘못된 건가? 나로선 알 길이 없었다. 그때 남자가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내밀며 내게 말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다. 아는 게 없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말도 없었다. 그 남자는 내 침묵을 다른 의미로 해석했는지 상자를 집어던지며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막대기처럼 생긴 전기 충격기였다. 그리곤 맹렬한 기세로 내게 달려들었다. 난 순간 당황했는지 반응이 늦어 남자가 휘두르는 전기 충격기를 피하지 못했다.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 남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쓰러진 나에게 전력을 다해서 구두발을 날려댔다.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에 몸부림치던 내 눈으로 남자가 집어던진 그 상자가 보였다. 그런데 상자 안에는 피로 얼룩진 여자아이로 추정되는 잘린 머리가 들어있었다. 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다 중년의 남성은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돈만 받으면 내 딸을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 딸은 안전할 거라고 했잖아. 근데 저게 뭐야?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아무래도 내 생각보다 더 위험한 일을 맡았던 것 같다. 내 딸은 애엄마가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애야. 내가 조심스레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웃으면서 축하해줬던 그런 아이란 말이야. 새엄마한테도 죽은 친엄마처럼 상냥하게 대해준 그런 아이였다고. 그런데 그런 착한 아이를 납치한 것도 모자라서 저런 모습으로 돌려보내? 넌 내가 용서 못해. 죽여버릴 거야. 남자는 다시 일어나 내게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다. 난 허탈한 마음으로 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렸다. 내가 아무리 정황을 설명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질 않았다. 모두가 내 말은 그저 쓰레기 같은 범죄자의 초악한 변명으로 치부할 뿐이었다. 돌아가는 꼴을 지켜보고 있자니 그 중년 남자는 제법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이제 와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한숨을 쉬고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눈에 불을 켠 채 날 노려보고 있는 그 중년의 남자. 그의 옆으로 아내인 듯한 여자가 앉아있었다.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났다. 날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 내게 일을 맡긴 그 사람이었다. 재훈이라면 전처의 딸이 그리 예뻐 보일 리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 딸이 예의가 바르고 착해도 말이다. 저 여자는 눈에까지 같은 손해를 없애려 다소 과격한 방법을 선택한 모양이다. 난 남의 집 가정사에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휘말리게 된 것이다. 나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는 보일 듯 말 듯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충격에 빠진 나는 판사가 사형이라고 말하며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